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태신자는 모태신자와 다릅니다. 모태신자는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머니의 육적인 모태로부터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태신자는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나의 영적인 태에 품고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해서 때가 되면 초청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될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할 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수도 없이 작정했는데요, 우리 남편 새생명 축제도 아마 다섯 번 정도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안 믿는데 이번에 또 해야 됩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이 태신자 작정이나 새생명 축제 예배에 초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혹시 낙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통계를 보면 7번, 평균 7번 정도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는다 하는 게 통계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국의 통계로는 18번 정도 들어야 예수를 믿는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신자로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또 초청주일에 모시고 오시면 언젠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명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셔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그 아픈 고백을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낙심자, 동료를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말씀인데, 여기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이 어디냐? 9장 1절에 보면 본동네다. 그 본동네가 어디냐? 그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텐데, 왼쪽에 저 푸른 부분이 지중해이고 또 내륙의 위쪽에 푸른 부분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쪽은 사해인데 약간 보이죠, 절반 정도. 위쪽에 갈릴리 호수는 대구만한 호수입니다. 대구 전체만한. 근데 거기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고 로마 식민 정권의 세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은 계속되고 가버나움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요즘 같으면 세무공무원, 그 당시에 세리로서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현장 업무를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고, 마태는 다 제쳐놓고 그 고액의 소득이 나오는 그 세리 직업을 제쳐놓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죄인을 부르는데 세리가 마치 상징과 같은 존재죠. 요즘 세무공무원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세리는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 이스라엘로 보면 매국노였습니다. 세금 농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려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농사인데 돈을 싸질머지고 로마 정권 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바치면 그 사람이 세리를 임명해줘요. 세리로 임명해줘요. 그럼 세리로 가서 바친 것이 1억이라면 수십억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세금 농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지 한 마을 전체가 주민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행을 하면 소지품을 일일이 다 서류로 문서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세리가 다 뒤지니까 저기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니까 그냥 막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어떤 마을은 전체가 다 도망을 가버려요. 주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금을 거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리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매국노요. 사회 전체가 겉으로는 손가락질 못하지만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리의 직업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뭐 지금 없어졌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각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그냥 살아가시는데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시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면 좋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한번 가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셔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고 모태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 신자가 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느닷없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SNS 보고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아 이번에는 최고 탑 뉴스가 뭔가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건가 뭐 북한 핵과 미사일 막 압박을 가야 되니까 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오고 어떻게 되지? 자 이런 것들 늘 이런 생각만 하고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나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자예요. 인격자. 예수 빠진 기독교는 알맹이 빠진 겁니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말씀 들으시는 것, 봉사하시는 것, 찬양하시는 것, 교사로서 일하시는 것, 밖에서 일하시는 것 전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의식으로만 끝난다면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태처럼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처럼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그대로 생활하시면서 예수 믿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시간 15분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같이 사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속에서 약동하고 이것이 흘러가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거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받는 건데 예수께서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셨을 때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 앉았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음식 잡수시는 거 구경했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대서 식사하기 때문에 다 같이 식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회식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딱지 붙은 죄인들을 말해요. 딱지 붙은 죄인들. 저 사람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 아주 악명이 높은 죄인들을 말해요. 세리들도 악명이 높은 매국노인데다가 죄인들도 악명이 높은 죄인들, 창녀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셨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면 부정 탄다 그래서 부정 탄다고 종교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부정 탄다. 그래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니까 이 스캔들이죠, 스캔들. 제가 만약에 창녀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권목사 창녀하고 식사했다 이러면요 아마 SNS에 날 거예요, 날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씀 같잖아요. 악한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죠. 직장생활 같이 하죠. 또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죄가 아니에요. 악한 영향만 안 받으면 돼요. 영향만.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믿음과 화평을 따라라 라는 이 말씀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아라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거지만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라는데 잘 됐다 오늘부터 가서 술 퍼마시는데 같이 퍼마시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같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같이 교제. 같이 교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같이 조심.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손가락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손가락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딱지 붙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왕따 당하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거든요. 복음의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불필요한 스캔들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스캔들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라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추문이지 스캔들이지. 그러나 이 스캔들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삐딱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 친구 저거 못 쓸 친구야 저거 같이 살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나오죠. 서기관들은 지금의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된 사람들. 대단한 이름이죠. 좋은 이름이죠.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중심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했냐?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하와 외향과 근체에 11조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제가 대자를 못 쓰고 머리 콩나물 머리 숫자 세 가지고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부정탄 일을 한다. 부정탄 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종교인이라 그러면서 또 스승이라 그러면서 세리들 죄인들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부정탄다. 부정. 그 당시 시체 만지면 부정탄다고 했던 것처럼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면 부정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거 그들의 잘못된 자아관을 고쳐주는 말씀이에요. 자아관.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잘못됐다고. 자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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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아관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건강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병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아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건강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나는 소득의 11조 바치거든. 나는 제사 지내거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거든.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달라. 자, 이런 자아관이라고. 이런 자아관. 이런 자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저 사람들 저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단절돼 버려요. 그러든 예수의 생명의 수역이 단절돼 버려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때로는 막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아침 드라마 가끔씩 본다 그랬죠. 보는데 보다 보면 곧 나쁜 여자가 나오거든. 또 나오고 또 나,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매번 그래. 매번 속여. 매번 속이니까 제가 또 나오면 저는 또 나와 내려버리니까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 잘못했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물론 지역갈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속에도 죄가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놓고 저렇게 말할까? 딱지를 붙일까? 남을 딱지 붙이는 건 문제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도덕적으로 건강하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예수께서 아주 상식적인 거 가지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하냐? 환자한테 필요하지. 환자한테 필요하지. 죄인들과 세리들은 환자야. 그런 의사인 내가 필요해. 예수께서 인생이 망가졌을 때 그 망가진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명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9장 앞부분부터 보시면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서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중풍병으로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치셨어요. 더 내려가서 보시면 18절 밑으로 20절에 보면 혈류증,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온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12년 동안 여인의 몸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그런 여인, 망가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의사입니다. 예수님. 의사. 인생을 치료하시고 그 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24절에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죽음으로 망가진 소녀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시면 28절에 맹인들을 눈뜨게 하신 분이에요. 의사라고. 의사. 예수님은 의사인데 누가 예수가 필요하냐? 죄인이, 환자가 필요하다면 환자.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생각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예수의 제자가 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식해야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의 종교관은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종교의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막혀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죄송해요. 묵은둥이. 종교적 묵은둥이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다 은혜 받아도 이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묵은둥이들 다 변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나 뭐 교회에서 할 일 다 한다 이거지. 충성할 거 다 한다 이거지. 그런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먼 거예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요. 성경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손가락 똑같다고 안 해. 남들 보고는 태신자 작정하라고 자기는 손가락 똑같다고 안 해. 자, 이런 상태. 이게 종교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고신교단 장로님들과 사모님들, 뭐 사모님들은 몇 번 안 오셨으니까 한 1600여 명 오셨는데 경주 더 K 호텔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성경 다 아시는데, 뭐 다 들어봤는데 그거 모릅니까? 다 합니까?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장로님들보다 더 힘든 분들은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앞에 서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성령이 이런 능력을 다 하시는데 체험 못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강조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생활 가슴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일터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하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나 예수 잘 믿는데, 이건 종교관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바로 돼야죠. 행동이 바로 돼야죠. 생활이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친구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 동기생들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친구들 보면 나랑 똑같아. 예수 안 믿는 나랑 똑같아.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아. 나랑 똑같아. 나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자네를 보고는 나 예수 믿고 싶다. 자네를 보고. 왜? 자네는 진짜니까. 마음이 바로 돼 있고 생활이 바로 돼 있으니까 자네는 진짜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네를 보니까 예수님 나 믿고 싶어. 이거거든요. 이게 바른 종교입니다. 바른 종교. 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저녁에는 좀 뻑뻑했는데 새벽에 대표교사 하신 분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난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회개하시는 대표교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 지금의 예배 예배도 원하시지만 자비를 원하신대. 자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죠. 그러나 동성애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불쌍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 중에 누가 동성애를 한다면 우리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동성애자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료해줘야 되지만 동성애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죄인들을 보는, 딱지 찍힌 사람들을 보는 이 마음이 아픔이 있어야 되거든. 마음이. 예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의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무슨 관이 잘못됐나? 타인관, 타인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됐어요. 밑에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남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남들. 남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혼하신 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쑥덕거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 하고 쑥덕거리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자식이 뭐 어떻대 쑥덕거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 죄인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 죄인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할 입이 안 떨어지시면 그래도 좀 쌩글쌩글하고 웃으시면서 목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저쪽에 누가 개가 지나가는가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타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예,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데 어떤 자아관을 가져야 되느냐? 나 문제 있습니다. 나 문제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행동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문제 있습니다. 남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사명 진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이제 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불신자를 위한 교회인가? 신자를 위한 교회인가? 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죠. 제가 지난번 안식월에 가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노스 포인트 교회. 지금 침례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죠. 1995년에 개척해서 지금 한 20년쯤 지났는데 4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가 비신자, 5년 이상 안 믿는 비교인, 5년 이상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스포인트 교회.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100만 명 이상이 듣고 있으니까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Deep and Wide, 깊고 넓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비교인들이 오기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비교인들은 5년 이상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불신자를 포함해서 5년 이상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와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그런데 정규 출석자의 40%가 비교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정규 출석자의 83%, 조금 후에 우리 태신자 작정할 텐데 태신자 작정을 하지만 1년, 지난 1년 동안에 한 명 이상을 초청한 사람들 몇 명이냐? 정규 출석자의 83%, 83% 교인들의 83%가 예수 안 믿는 비교인을 교회에 초청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인들이 많이 오죠. 엄청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복음은 어차피 스캔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 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스캔들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방법, 예배를 드릴 때 막 의식이 복잡하다, 막 뭐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청년들이 못 오게 만들고 이런 건 전부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의 불편한 점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깊고 넓게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도록 만드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 97%가,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97%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가 교회 역사를 딱 훑었는데 기독교가 처음에는 박해를 받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국교로 선언되면서 합법화되고, 합법화되면서 와, 저 황제가 나간대, 황제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권력을 얻기 위해서 황제에서 눈도 황대한테 눈도장을 찍으러 막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막 교회 와가지고 권력을 얻고, 교회 와서 돈을 얻고, 교회 와서 지위를 얻으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국교가 됐으니까 막 대단했죠. 합법화 됐으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제도화, 합법화, 제도화, 권력화, 의식화 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같이 식사. 모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나와가지고 성찬식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의 예배를, 아주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는데, 그 후에는 이게 황제가 나타나니까, 황제가 교회에 나타나니까 막 프로토콜, 황제의 의전이 따라오니까 여기 굉장한 의상이 등장하고 굉장한 행사가 등장하고 굉장한 음악이 등장하고 굉장한 의식이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막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는 나는 그런 교회 안 한다, 나는 그런 교회 안 한다, 누구든지 와가지고 편안하게, 그러나 복음은 어차피 스캔들이니까 복음을 받을 때는 충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은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와서 예수 믿도록 아주 분위기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왔을 때 불필요한 것은 다 없애버린다. 자, 그런 목회를 한 겁니다. 뉴욕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이 그와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스탠리와 팀 켈러 목사님의 공통점은, 차이점은 뭐냐? 한 사람은 뉴욕, 한 사람은 애틀란타, 한 사람은 미국의 동북부, 한 사람은 미국의 중남부, 한 사람은 장로교, 한 사람은 침례교.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은 거는 이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 비신자가 많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는 목회를 한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뉴욕, 켈러는 뉴욕을 변화시키고 스탠리는 애틀랜타를 변화시키는데 켈러 목사님은 센터 교회라 그래서 도시에서 균형된 복음 중심의 사역하기 해서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죄인을 부르러 온 이 교회의 사명, 예수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교회에 적용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복음은 본질이죠. 성경은 본질이죠. 이건 사수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한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의 복음을 뭐 물타서 물게 한다 있을 수 없어요. 복음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어. 본질은 변하면 죽어요. 그러나 비본질은 안 변하면 죽어요. 안 변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안 돼 하면요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반드시 문 닫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안 돼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지 비본질에 관한 것, 강단이 왜 신발 신고 올라가냐 뭐 안 올라가냐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염색한 청년들 들어올 수 있게 하냐 뭐 맞냐 이거 하죠 하면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성가대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러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기타를 치게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지금도 기타 못 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 닫는 거예요. 비본질이거든. 비본질. 이 비본질 부분에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활짝. 교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 어떠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저 몇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콱 막힌 분위기가 아닌가? 청년들이 볼 때 콱 막힌 교회는 앞으로 문 닫습니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죄인들이 올 수 없어요. 비신자, 불신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비교인 불신자들과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안 믿는 친구 있습니까? 안 믿는 친구 찾아가서 식사하십니까? 물론 악한 영향은 받지 말아야지만 선한 영향은 미쳐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교인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고 환영하는가? 저 친구 말이죠. 그 유명한 딱지 붙여가지고 유명한 죄인인데 왔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할 때 간단한 대답으로 무시하지 않는가? 이상한 질문할 때 자기의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싹 무시해. 에이 그거 아니야 무슨 그런 질문해 하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래버리면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고개 흔들어버리거든요. 불신자가 구원 받을 수 없죠. 불신자 앞에서 거룩한 척 가시가지 않는가, 솔직하게 삶을 나누는가, 불신자들이 기존 교인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가. 딱 들어왔을 때 자기들 아는 전도회 딱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끼리 아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빵도 나눠주고 하는데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딱 와서 딱 들어가 버리면 본체만 채버린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불신자가 VIP가 돼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교인들의 말을 쉽게 알아듣는가, 뭐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사실 지체라는 말도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지체가 뭐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가 뭐야 그럼 잘 모르죠. 교인이라 그러면 알아듣지만 뭐 사람이라 그러면 알아듣지만 지체는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구속사적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 구속인지 이 구속인지 건전의 구속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태신자 할 때 모태신자 태신자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설명하고 들어갔잖아요. 교인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지 말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사수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변화시켜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조직체죠. 어차피 조직체죠. 조직체지만 왜 조직체냐?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규정도 있고 저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조직 다 있죠. 이거 성경에 있는 조직이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조직체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기체.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되거든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콱 막히도록 만드는 조직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분 아무도 없죠. 특수 좌석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설교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죠. 저는 밑에 앉고 싶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유기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내향성과 외향성, 우리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이 내향성이에요. 내향성. 다 내향성이죠. 아이들 키워야죠. 이거 우리 교회 아이들 키워야죠. 교인들 돌봐줘야죠. 이 내향성이에요. 근데 동시에 외향성,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이게 외향성이거든요. 이번에도 CBS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더라고요. 동신교회 뭐 대기업에서 대표적인 교회라고 소문하는데요, 목사님, 저하고 한 시간 반을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다음에 9월 달에 가서 영상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뭘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올 질문이 왔구나. CBS니까 이런 질문 하겠지. 우리 교회는요, 제가 동장님 만나면 동장님 뭘 해드릴까요? 더 해드릴까요? 구청장님 만나면 뭘 더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구청장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독거노인들 어떻게 하고 소년소조 가장 어떻게 하고 경로대학, 뭐 문화대학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성, 외향성.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할 거예요. 이게 뭐냐? 학교의 부적응 아이들, 부적응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을 정말 교회에 보내면 그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만 있으면 교회는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내향성, 교회가 계속해서 외부를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이 작업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이고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이제